순종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순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런 제도를 순종하고 또한 위정자, 왕을 순종하다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사환이 자기 그 종들이죠. 종이 자기 상전한테, 자기 마스터한테, 주인한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라고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이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베드로전서를 보면 그 순종의 대상이 막연하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누구를 순종하고 누구에 대해서 순종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보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 안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한다는 이 말이 개역 성경에서는 순복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순복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순종보다 더 바른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자가 복종할 복자입니다. 사실 에베소서에서도 아내들에게 권면한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하는 말이 아니라 복종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아내들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복하라 말입니다. 오늘날 이 순종한다라고 말하면 너무 이게 유교시대, 조선시대, 무슨 가부장적인 시대 그런 사고나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 이게 순종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교적인 관념 속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낡은 사고에서 생각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 순종하는 것은 특별히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에베소서에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머리도 남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내의 머리를 남편으로 세운 것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사실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뭐 유교적인 낡은 관습에서 아니면 가부장적인 그런 구태의연한 그러한 어떤 문화나 어떤 그런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남편에게 순복하는데 1절에 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순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복한다는 것은 특별히 이전에 되어진 모든 말씀을 다 같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냥 순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습니다. 왕들에게도 순복하고 제도에 순복하고 사환들은 그 주인들에게 순복하는 이런 모든 순복하는 순복함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던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환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었는데, 이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분의 고난의 자취를 우리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의 고난의 자취를 여러분이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고난의 자취를 순종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아내된 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고난의 자취를 순종하는 것과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순복이라는 것이 사실 보통 순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내된 분들이 자기 남편한테 순복이 되지 않을 때, 순복하지 못하실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쫓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쫓아서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로 여러분의 남편에게 순종하시는 분 있으세요?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이 왜 잘 안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쫓아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성도의 성녀님의 그런 기도 제목을 보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도 제목에다 올리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요즘 시대도 그렇게, 아니, 요즘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기도 제목을 올릴 수 있을까? 여러분, 써보셨어요? 참 기특하고 갸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제가 처음에 교회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로 제가 어느 좀 이제는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죠. 그 당시에 오래전에는 한 그 당시에는 한 50대 중반인데 지금은 60대 중반이실 거예요. 한 여성도님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남편에게 이제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맞아요. 맞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죠. 남편이 잘 알아서 너무 현명하게 잘하면 왜 순종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알아서 잘하면 전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이분이 생각하시는 거는 비즈니스나 가정이나 자녀 교육이나 모든 면에서 남편이 다 잘하면 자기는 뭐 아무 말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현명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코치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그렇게 그 집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 여자 집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는 굉장히 현명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쫓아가는 것과 같은 그 순종함 같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쫓아서 고난의 자리까지 그 자취를 따라가는 자들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는데 그 고난에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희가 바로 그런 순종하는 것과 같이 자기 남편에게 여성도님들은 순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복이 굉장히 굉장한 차원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십니다. 여러분들의 차원, 여러분이 순복하지 못할 때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견주어서 여러분의 그 순복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견주어서 그 고난,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의 차원으로 승격해서 그것을 묵상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견주어 그 고난을 쫓아가는 자로서 순종하는 자로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차원적인 순종이죠. 이런 순종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는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함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들의 남편이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불신자를, 수많은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지고 있는 이 아내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혼하라는 건 권면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복해야 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심은 바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 아내들의 남편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을 해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관두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로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복음의 도를 설명해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아내의 행위,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지고 있을 때요, 그냥 말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컨빈스가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고 거기에 순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내는 그 전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그런 행위, 행실을 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특별히 저 제 생각에는 이 가까운 친지들, 친구, 부모, 형제, 아내, 남편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말로 하는 게 잘 되질 않아요. 보여줘라. 네가 예수를 믿느냐? 네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지 너의 모습을 한번 보여달라는 식으로 그런 어떤 행위나 행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두신 아내들은 그 믿지 않는 남편에게 그 자기의 모습, 행위,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신의 그 모습을 행위를 보여줘야 되는 의무가 더 요구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결국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내의 그냥 행위가 아니죠. 순종의 행위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원했어요.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관심을 여러분들 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와 같이 순복하는 게 어떤 것인가.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타이틀이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순종과 존중이라고 그랬지만 이 본문에 흐르고 있는 중심 내용은 이와 같이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말이 한 세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이와 같이가 또 나오고 7절에 보면 이제 남편들을 향해서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순복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순복하는 게 무엇이냐. 이와 같다는 말은 in the same way라는 말이죠. 이와 같이 그 앞구절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아내의 순종의 행위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내의 순종의 행위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냐면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아내의 행실, 그 순종의 행실 행위는 두려워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과 순종을 별로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남편에게 아내들은 순종하는 것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아내들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남편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아, 남편을 순종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남편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남편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남편을 순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자, 저는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먼저 이 본문에서 조금 약간 빗나가서 성경 전체에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가 누굴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각해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해 봤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두려워한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니까 성경에서 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저는 다윗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은 사울 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acknowledge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가치의 중심이, 내 삶의 움직이는 모든 그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드리븐 되고 움직여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의 키 팩터가, 주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잠언에서도 말했듯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이, 이 사울 왕의 차이를 잘 보면은 다윗 왕이 그렇게 사울 왕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생각해 보세요. 간음죄도 졌죠. 살인죄도 졌어요. 사울 왕의 반면은, 사울 왕의 경우에는 간음죄도 지지도 않았고 사람도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다윗처럼 살인죄를 범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죽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정말 바로 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고 사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런 기회가 몇 번에 더 걸쳐서 있었지만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한순간, 스텝 바이 스텝, 한순간순간 그가 내리는 결정에 있어서 그가 내리는 그 결정이 자기 자신이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으신가를 끊임없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런 결정을 내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삶이 바로 다윗 왕의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는 그의 삶이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었어요. 설사 그가 밧세바를 취하고 살인죄를 졌어도 그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나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그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의 영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정결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때 그의 은혜로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정결을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사는 자들이 갖게 되는 게 이 정결한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에 민감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기에 안간 힘을 경주하며 여러분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내 된 자들이 남편에게 순복할 때 이 두려움과 정결한 행위, 이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행위,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순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과는 무관하고 내 뜻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남편에게 순복도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단순히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모든 개개인이 남자건 여자건 아내건 남편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결한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서 보세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누가 봐요? 믿지 않는 남편이 본다는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정결한 행위를 믿지 않는 남편들도 본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예수 믿기도 싫고 교회도 가기도 싫은데 이 사람 참 뭔가가 다른 게 있어. 정말 뭔가 다른 게 있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인가? 라는 그런 어떤 퀘션이 온다는 것이죠. 감동이 온다는 거죠. 도전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행위의 모습이 아내와 남편에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은 더더군다나 남편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전을 받고 감화를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내의 그런 순종의 행위, 행실의 모습은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위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은 우리 내적인 아름다움, 내적인 마음에 숨은 사람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그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요즘 현대시대에는 이 내적 사람의 아름다움, 이 내면의 미를 추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면의 미가 아닌 외모, 겉모습,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죠. 특별히 여성들은 보세요. 여기 3절에 보면 어떤 외모를 봅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여러분들 다 머리를 꾸미시죠? 여러분들 특별히 여성분들은 그런 미는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이런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을 차고 주얼리죠. 이런 보석 같은 것으로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는, 여기 보세요. 외모로 하지 말고. 이 문자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이거 전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하지 말라는 말은 그런 것들을 전혀 추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인해서 그 당시에 만연했던 어떤 사회의 풍조가 어떤 풍조입니까? 사치와 허영을 조장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로마 시대.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로마 시대에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그 여인들의 그런 어떤 사치나 그런 겉모양과 외모를 추구하는 그 사치 풍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물론 역사가들이 뭐 역사책에 쓰여 있는 것을 대충 보면 알겠지만 실감이 안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간에 그 말 중에 하나는 여기 외모로 하지 말라란 말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추구해야 될 어떤 근본적으로 내면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기준을 가지고 추구해야 될 그 추구의 대상과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외모로 하지 말고 난 다음에 다음 구절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여러분들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속사람입니다. 내면입니다. 내면의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갖고야 된다. 안정한 심령의 소유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 값지다는 말은 가치를 말하고 있어요. 프라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worth를, great worth.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뭐였습니까? Which is of great worth in God's sight.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큰 worth, 가치다. precious한 것이다. 를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어떻게 가꾸고 어떤 사람이 되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숨은 사람이 어떤 순종, 아내가 구체적으로 할 그런 순종의 행위로 보여줘야 됩니까?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위라고 했는데 이전에는 이 지금 포인트에서는 외모가 아닌 내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온유가 있어야 돼. 온유. 영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The unfading beauty of a gentle spirit. Gentle spirit. 온유한 심령.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온유한 자는 복 있나니. Blessed is the gentle. 온유한 자는 복 있나니.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다, 이 젠틀하다는 것은 힘이 없고 나약하고 유약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디시전, 어떤 이 결정을 내리는 데서 우유부단하고 심지어는 답답하고 이런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긍정적인 면에서 아, 저 사람 참 착하다, 온유하다라고 하지만 안 좋은 측면에서 온유하다는 말은 사람 답답하다, 뭘 할 줄 모른다, 우유부단하다, 이런 측면에서 온유로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유라는 것이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젠틀하다는 것이 온유하다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아닙니다. 답답하고 유약하고 어떤 결정을, 디시전을 메이킹하는 데 있어서 잘 못하고 생각이 너무 많고 이런 측면에서 이 온유가 온유가 아닙니다. 우유부단한 것도 온유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서 나와 있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리는 그런 삶이 온유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나 이삭이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간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삶이 온유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온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을 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맛 좀 봐라. 내가 이렇게 네가 나를 핍박을 해. 그럼 나도 너를 똑같이 너를 핍박해줘서 너를 똑같은 아픔을 맛보게 주리라 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핍박을 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견디고 인내하고 참는 것이 온유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진, 히브리어에서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삭 보세요, 이삭. 여러분, 이삭 보면은, 이삭이 여러분, 그, 얼마나 그, 이, 운물, 웰이라고 하죠, 이 스프링. 이 운물물을 얼마나 운물을 잘 팠는지 몰라요. 자기 아버지 때서부터, 그 아브람 때서부터 내려왔던 그 운물을 또 파고, 자기도 파고 하는데, 자꾸만 옆에 서 있는 이방 족속들이 와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자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내놓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 운물은 요즘에 따지면 멀세디스 벤츠 저리 가라요. 왜냐하면 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물이 없고 항상 가물어 있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서 지금 그 이삭이 거기서 농사를 했는데 백배 축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농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물이 없는 지역에서 물이라는 것은, 운물이라는 것은 굉장한 그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한 근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운물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 사업을 다 기법하고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삭은 옆에서 이방 족속들이 와서 운물 달라고 하니까 딱 포기합니다. 그 다른 곳으로 움직입니다. 움직여 가요. 또 달라고 막 와서 막 악유행하고 막 논쟁하고 이것이 자기네 것이라고 하면 줘버려요, 그냥. 억울하겠죠. 세 번째 또 팝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기경을 넓히셨다 라는 고백을 이삭이 합니다. 맞대응할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냥 물러납니다. 포기합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사는 자의 삶은 온유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삶 속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태보다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베드로전서에서 여러분 그 왕을 공경하고 제도를 위해 순복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에서 모든 제도를 순복하되라고 할 때, 순종하되 거기에 단서가 있어요. 주를 위하여, for the sake of God, for the sake of the Lord.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왕을 기쁘게 하고 사회 제도를 기쁘게 해서 여러분이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사원들한테 권면할 때, 순종할 때 애매히 권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사환들이 노예제도에서 얼마나 헐벗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을 받고 얼마나 그들의 그 핍박 때문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슬픔을 참고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거기 단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단서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컨셔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이 한다는 건 의미가 없죠. 우리의 삶의 주된 삶의 포커스,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드라이브하게 하고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가장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를 드라이빙하는 팩터가, 우리를 움직이는 요소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온유한 심성이 단순히 타고난 내적인 기질, 성격, 생내적인 어떤 기질이나 성격을, 퍼스널리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Gift of, 이것은 Fruit of Holy Spirit,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 사실 온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의 열매가 뭐죠? 뭐 사랑 뭐 쭉 나오다 그 다음에 온유가 하나 있어요. 온유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이 온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타고나,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원래 타고나기를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타고나기를 나는 온유하지 않고 나는 화를 한번 내면 그냥 한번 화를 팍 내버리고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려요. 저는 뒤끝은 없어요. 아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번 화를 팍 내고 뒤끝이 없기 때문에 아주 본인의 성격이 참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뒤끝 없는 건 좋죠. 그렇지만 화를 팍 내버리는, 온유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온유하게 될 때 온유한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 그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속에서 막 열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막 신경질 나고 부룩부룩부룩하고 막 얼마 있으면 막 터질 것 같고 그런 사람 보셨어요? 온유한 사람들의 대체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다음 보세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그 다음에 뭐죠? 안정한 심령, 이런 걸 갖는데 이 안정한 심령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Quiet spirit. Quiet spirit. 조용한, tranquility. 조용한, 이 조용한 그런 흔들림이 없는, 요동하지 않는 quiet한, tranquil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평강을 가지고 있는 게 안정한 조용한 심령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사실은 온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유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율법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그래서 온유의 그런 심성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이 바로 이 안정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누구도 여러분의 그런 quiet한 그런 동요 없는 그런 tranquility한 그런 종요, 그 뭡니까? 조용한 그 안정한 심령을 흔들 수 없는 그 평강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세요. 그 평강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바로 그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유하고 평강한 심령이 또 여러분들 순복이라는 거 아세요? 왠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항상 괴롭히죠. 특별히 믿지 않는 성도들 중에서 아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건드리지 아니하고 잘 좋게 아주 리스펙트 해주고 그런 훌륭한 남편이 있다면 예외적이겠지만 대체적으로 믿지 않는 남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아내를 힘들게 해요. 안 좋은 말을 하면서. 왜 교회는 또 가냐? 밤에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항상 교회만 가네. 낮에 가든지 아침에 가든지 오늘 아침에도 가?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있으면요, 그렇게 남편이 핍박하고 정말 부당한 대우를 하고 정말 사사건건 정말 헐타임을 주고 정말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을 해도 이 온유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삶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고요하고 조용한 그런 내적인 그런 마음, 요동하지 않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 이거는 아내에게 해당되는 말만이 아니구나. 이 남성들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구나. 여기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도님들에게도 아울러 또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디 여성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말이 되겠어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 모두 다 있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죠. 삶의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정한 심령, 온유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정말로 가치 있는 가장 큰 커다란 great value, great worth라는 가치가 있다,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바는 이 내면에 이런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의 그런 순종, 이 순종으로 되어진 그런 아름다운 단장,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으로 되어지는 순종의 행위를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이유를,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또 한 가지 이와 같이라는 말을 첨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5절에 보면 전에 왜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그렇게 순종하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느냐, 과거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거룩한 부녀들도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부녀들, 여자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부녀들도 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자기 남편에게 순복했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니, 성경이 하는 말이니까. 거룩한 부녀들이 그렇게 했대요. 자기 남편에게 순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을 여기서 픽업합니다. 6절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사라라고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사라가 맨 처음엔 별로 복종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보면서 사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쭉 보시면, 그리고 바라볼 중에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정말 그 후사를 바라봤던 그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삭도 그렇게 바라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인간적인 시도로 이스마엘을 낳지만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을 알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라볼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백세가 되어도 바라볼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라는 정말 믿음의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가 복종했고 순종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 그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정한 심령과 온유한 그런 순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과거에 믿음의 그런 거룩한 부녀들도 또한 그런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라의 딸이, 믿음의 딸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도 이래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의 딸이 됐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순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열매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복을 아내 된 성도님들은 남편에게 순복하시며 순종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이런 걸 보고, 그래 여보,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들은 그 설교 내용을 잘 기억해 보시오. 뭐라고 했지?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의도예요. 여기서 보세요. 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첫 번째는 지금 어떻게 순복해야 되는 걸 말하고, 두 번째는 과거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했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면서, 그렇다면 남편 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 된 자들은 자들아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이 이와 같이는 뭐냐면 남편 된 자들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달라요. 이 남편된 자들이 순종하는 것은 아내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써 또 아내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냐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와 동거하고 있죠.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통찰력, 언더스탠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내에 대해서 이해력을 가지고 아내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해력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저는 누굽니까? 아내에 대해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과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육체적인 것을 말하죠. 아내가 저 심리적으로, 내적으로나 심리적인 면에서 남자들보다 더 강한 사람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처한 처지나 그런 모든 면에서 인정하고 배려해 주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니까,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다. 이것은 동반자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아내가 열등한 존재는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은 근본적으로 동등하고 동등한 인격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은혜, 영생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남자들이 아내에 대해서 인식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귀히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귀히 여기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treat them with respect, 존중히 여겨줘라. 여러분의 아내를, 여보 한번 나한테 내 저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를 대하는 자세가 존중해줘라, 귀히 여기라, treat them with respect, 존중히 인격체로. 그리고 어떤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은 show her honor, 그녀에게 honor, 존중, 경외, 존경, 존경을 표하라, 이렇게 돼요. 그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아내에게 존경을 표하라, 공경하라, 공경의 표시, 존경의 표시를 자기 아내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순종해봐, 순종해봐,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순종해봐. 그리고 또 아내는 당신이 먼저 사랑해봐. 성경에 분명히 남편이 먼저 사랑하라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의 그 어떤 포지션을 주장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복종한다는 말, 이 주님께 복종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앞에 나와 있는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남편, 아내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한 말 그 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하는 말 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에서 이제 쭉 나오는 것 중에 한 파트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서로 피차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복종하셔야 되고 남편도 아내도 서로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아내의 역할은 뭐냐?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부과한 그런 어떤 명령, 순종의 명령보다 더 큰 의무를 남편에게 부과해 주세요. 그것이 아내의 사랑인데 얼마나 사랑하라고 하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사랑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이 얼만큼 사랑한지 아세요? 그리스도는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자신을 죽이셨어요. 순교의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입니다. 헌신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렇게 희생적, 헌신적 사랑을 쏟아부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주신 것 같이 남편도 아내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는 것 같은 그런 희생적 헌신적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남편의 의무다. 어떻게 보면 아내가 보여줘야 할 그런 순종보다 더 큰 의무를 하나님이 부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네가 순종해, 네가 순종해, 네가 사랑해, 사랑해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여러분 교회와 여기에서 에베소서에 말한 것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기 전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희생적 자기 모든 것을 주는 것 같은 그 사랑의 반응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가 지체들이 믿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보여주는 순종이 어떤 순종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강압적인 그런 순종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과 저희들은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를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사랑의 순종의 모습이 보여주듯이 바로 아내된 자들도 남편에게 기쁨과 사랑의 그 순종의 모습이 바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성숙한 모습이 서로 상호종에 피차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게 못했구나, 저 아내한테 참 이렇게 못했구나 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적인 삶을 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 그런 것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특히 남편 된 자들도 아내 된 자들도 다시 한번 가정 안에서 우리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과 어떤 롤이 되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